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리미어 필드 엔지니어로 하고 있는 송혁입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할 내용은 SQL 서버 2016에서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 향상된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생각보다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 이번 버전에서 많은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예전에 SQL, 뭐 CTP부터 RC버전까지 계속 SQL 서버 2016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뭐 좋아진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존 버전과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SQL 서버 2016은 지금 현재의 하드웨어 트렌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고성민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하나의 소켓에 20개 이상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수테라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항상 병목이 되었던 물리적인 회전이 돌던 스핀들 기반의 디스크에서 이제 프레쉬 기반의 디스크로 갔죠. 그래서 기존에 계속 맨날 디스크에 대한 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휘소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하드웨어 트렌드에 따라서 SQL 서버도 변화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가 이렇게 변하면서 기존의 SQL 서버를 가지고는 다시는 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기존에 없었던 병목 포인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SQL 서버 2016 개선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좋아진 CPU 파워라든지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 메모리 같은 걸 통해서 인메모리 OSP라는 것들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왔죠. 그래서 기존에는 뭐 초당 기껏해야 초당 수만 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초당 수십만 개의 트랜잭션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민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디스크가 빨라짐으로써 기존에는 로그라이트라는 스레드가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디스크가 느리니까. 내가 늘린 스레드 자체가 뭔가 병목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디스크가 워낙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그 윗단에 있는 트랜잭션 로그를 쓰는 로그라이트라는 스레드 자체가 병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도 N개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의 물리적인 소켓에 너무 많은 코어가 들어감으로써 리소스에 대한 경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 누마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현재의 하드웨어 트렌드를 따라가서 보다 좋은 성능과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말씀드려야 할 주제에 대해서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좋아졌고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불편한 것들,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에는 그냥 총세 가지고요. 가장 밑에 처음에 HA와 DR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QL 서버에 사용하고 있는 HA, DR 기술들, 그리고 이번에 메인 주제인 SQL 서버 2016에 대한 가용성 그룹의 향상된 기능들을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HA와 DR인데요. 저희가 사실 SQL 서버라든지 뭐 어떠한 DBMS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SQL 서버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사실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유가 뭐 성능이라는 입장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이고 뭔가의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싼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구매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고가용성과 재난복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가용성 같은 경우는 뭐 서버라든지 뭐 서버의 특정 컴포넌트가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자의 실수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알수 없는 이벤트로 인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걸 서비스를 계속 재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재난복구 DS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큰 범위이죠. 하나의 특정 서버가 아니라 뭐 특정 지역, 특정 센터 아니면 뭔가 재난, 화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 재개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자체를 뭔가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서울 센터에 불이 났어요. 아니면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원격지에 실제 데이터들을 가져가는 형태를 동기화를 시키는 형태를 디제스터 리커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SQL 서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올레이즈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이즈온 이름 안에는 페이로버 클러스터와 가용성 그룹이라는 두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아마 페이로버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SQL 서버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 고가용 솔루션일 겁니다. 하나의 공유 스토리지를 가지고 두 개 또는 N개의 서버가 바라보면서 디스크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페이로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필수 조건은 공유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로버가 발생을 하면 인스턴스 레벨에서 페이로버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이로버 시간이 뭐 30초에서 한 1분 또는 2분 정도까지 소요될 수가 있죠. 실제로 만약에 페이로버가 발생을 하면 만약에 A라는 서버가 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다가 A라는 서버가 알수 없는 문제를 뭔가 다운이 됐어요.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B라는 서버가 이 디스크에 대한 리소스의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SQL 서버 프로세스가 기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패시브 서버, 세컨더리 서버는 특별한 역할을 할수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놀고 있어야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용성 그룹이라는 기능이 나왔고요.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가용성 그룹이 페이로버 클러스터보다 훨씬 더 좋은 개념이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기술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죠. 만약에 저희가 서울과 만약에 부산이라는 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울에는 페이로버 클러스터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를 가용성 그룹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두 개의 솔루션을 같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가용성 그룹은 페이로버 클러스터와 조금 다르게 공유 디스크가 아니라 각각의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디스크 사이징에 조금 더좀 차이가 있겠죠. 기존에 만약에 저희 뭐 새로운 업무가 디스크가 1테라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뭐센 1테라 주세요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는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서버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제본이 3개라고 한다면 3테라가 필요하고요. 4개라고 한다면 4테라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로버에 다니는 데이터베이스 단위 또는 데이터베이스 그룹 단위라고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ABCD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나는 페이로버가 되고 뭔가 복제가 되어야 되는 건 AB라는 데이터베이스야. 나머지 뭐는 다 죽어 상관없어. 라고 할수 있게 되면 AB라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용성 그룹을 구성해서 그것만 페이로버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가용성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단위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로그인이라든지 연결된 서버 이런 것들은 복제가 되지 않는다. 수동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다 같이 넘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SQL 서버가 뭔가 다시 기동한다는 경우는 아니고요.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모든 보조 복제본들이 항상 다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죽게 되면 저는 그냥 내통 리소스만 가지고 오고 제가 그냥 올라오면 돼요. 서비스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수초 내에 페이로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개의 복제본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패시브 서버가, 보조 서버가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수 있죠. 할수 있고 그할수 있는 작업들은 읽기 작업, 셀렉트라든지 이런 작업들 또는 백업과 같은 작업들을 보조 서버에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페이로버 클러스터와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공유 스토리지가 있고요. 공유 스토리지 위에 팬 스위치가 있고 서버들을 가지고 있죠. 서버 위에 레벨에서 보면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유 스토리지가 없고요. 각각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파일 네트워크라든지 허브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 페이로버 클러스터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SQL 서버 2016에 대해서 향상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용성 그룹이 SQL 서버 2012에서 처음으로 나왔고요. 지금 많은 고객사에서 가용성 그룹을 통해서 가용성이라든지 DR로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2012나 2014를 가지고. 그래서 SQL 서버 2012에서 처음 나왔을 때 약간 기존의 SQL 서버 2000에 추가됐던 데이터베이스 미러링과 유사한 거 아니야? 라고 볼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능이죠. 하지만 미러링에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좀더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보다 좋은 성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16이니까요. 2016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6에서 총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한 8가지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기존에 2014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추가된 내용들이 없었는데, 2016은 성능이라든지, 보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약간 SQL 서버 2016에서 가용성 그룹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세 개로만 정리를 해보면, 확장성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보다 쉬워졌고요. 관리가.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들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속성인데요. 64비트 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SQL 서버를 설치할 때마다 항상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관제 프레임워크 3.5를 항상 추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뉴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용성 그룹이 기존 SQL 서버 2012라든지 2014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에디션밖에, 아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요. 이제는 조금 기능이 약간 조금 제약되면서 스탠다드 에디션도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디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용성 그룹을 통해서 HA라든지 DR을 구현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용성 그룹은 기존에는 클러스터 위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메인이 필요했어요. AD가 필요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AD가 필요 없어요. 즉, 워크그룹 환경에서도 AD를 구성할 수 있다. 혹여나 뭐 우리 회사에 도메인이 없다 아니면 뭐 그렇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도메인에 대해서 네, 기존과 같이 뭐 단일 도메인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도메인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예 도메인이 AD에 없는 상태에서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윈도우 서버 2016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 가용성 그룹입니다. 즉, 얘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가용성 그룹이 아니라 스탠다드 에디션의 가용성 그룹을 저희는 베이직 어빌리트 그룹이라고 부르고 있죠. 역시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들은 생기고요. 제약 중에 최대 2개의 복제본밖에 가질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보조 서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일기 작업이라든지 백업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AG 그룹당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밖에 놓을 수 없다. 즉, 페이로버 단위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미러링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모두 다 지원했었는데요. 그때의 차이점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비동기 방식이 됐고요. 스탠다드 에디션은 비동기 방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둘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동기, 비동기 상관없이 둘다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코어 컨피그레이션이나 기능인데요. 아마 아까 조금 전에 오전인지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기능 관련해서도 가용성 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그것도 저희가 뭐 맥스디오피아든지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인스턴스 레벨로밖에 못했어요. 뭐 아니면 뭐 리소스를 검언을 써서 뭔가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인스턴스밖에 안 됐던 거죠. 제가 만약에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OSP성 데이터베이스인 A와 BW 성격인 데이터베이스 B가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 되면 저는 A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MaxDOP 1로 하고 싶고 B라는 데이터베이스는 10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설정이 안 돼서 쿼리에 힌트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레벨로 MaxDOP라든지 예상의 예측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용성 그룹의 역할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인스턴스가 주 서버이면 MaxDOP는 너는 1로 동작해. 하지만 너가 보조 서버 역할을 받으면 10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A와 B라는 서버가 있고요. A에서는 OLTP 트랜지션을 받고 있고, B라는 서버에서는 리포팅이라든지 DW 성격의 데이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터가하는 형태를 구현했다고 보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서버가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B라는 서버가 OLTP 트랜지션을 받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MaxDOP가 1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B라는 서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주 서버와 보조 서버 역할, 각각의 값을 세팅해서 자동으로 값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A라는 서버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A라는 서버는 보조 서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조 서버는, MaxDOP가 1로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이 기능을 통해서 10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데모로 보시죠. 지금 제가 가용성 그룹을 미리 구성을 해놨고요. 구성을 해놨고,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안 되네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풀스크린이라서 확대가 잘안 되는데요. 지금 가용성 그룹에 테스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AG123이라는 서버에 대해서 구성을 해놨어요. 저희는 가용성 그룹이 총 3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주 서버는 AG2네요. 이거 다시 바꿔놓을게요. 잠시만요. 페이북을 한번 해놓을게요. 네? 네. 다시 처음 제 시나리오가 원래 1로 되어 있는 거라서 다시 1로 바꿔놓을게요. 페이로볼 하고요. 네, 페이로볼 잘 끝났고요. 다시 보면 1번 서버가 주 서버로 된걸볼수 있죠. 먼저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건 각각의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 너가 보조 서버 역할일 때 읽기 커넥션을 연결할 거야, 말 거야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할 거야 라고 설정하는 거죠. 네, 바로 다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스코어 컨피그레이션을 값이라는 걸 미리 확인해 봤어요.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네요. 네.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글씨가, 이 글씨들이? 안 보이시죠? 네, 확대가 안 돼요. 네. 이게, 네. 서피스라, 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설정을 보시면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에 MaxDOP를 1로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secondary일 때에는 너는 4야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secondary 서버는 primary 서버로 MaxDOP 값을 따라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버의 역할에 따라서 MaxDOP 값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페이오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구성값들을 역할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뭐 0으로 바꾸고 바꿀 수도 있고요. 뭐 4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도 있죠. 4가 아니라 1로 바꿔보자. 그렇게 보고 다시 보조 서버에서 보시면 치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더 잘 보이시죠? 그러면 프라이머리일 때는 0이고요. 네, 세컨더리일 때는 1이라는 값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설정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용성 그룹이 있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추가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해서 사실 좀 좋아진 게 제가 보기에 여기서 제일 좋아진 건 딱 하나인데요. 뭐 TDE를 이제 뭐 가용성 그룹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TDE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도 가용성 그룹에 녹을 수 있고요. 제가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룹 매니지드 서비스 어카운트라는 계정인데요. 이 기능은 OS 윈도우 서버의 기능이고요. 저희가 요즘 맨날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해서 패스워드, 뭐 서비스 시작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달라는 뭔가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거죠. 근데 저희가 서비스 시작 계정을 변경을 하면 SQL 서버를 재기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서버가 많은 경우는 되게 귀찮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GMSA라는 것을 사용하면 도메인 레벨에서 자동으로 개인 번호를 바꿔줘요. 즉, 더 이상 제가 개인 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용성 그룹 같은 경우는 A와 B라는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면 A라는 서버가 B라는 서버에게 계속 데이터를 복제를 해줘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걸 복제를 하게 될 때 끝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 끝점의 기본 설정 값이 기존에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RC4였는데요. 이게 조금 더 보안적으로 강화된 AES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AES는 기존의 RC4보다 보다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능적인 문제는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스펙상 RC4보다는 AES가 조금 더 오버헤드가 있다라고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같은 네트워크이고 정말 트러스트한 네트워크 구간이야라고 한다고 한다면 굳이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끄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끝점 암호화를 AES로 사용하는 경우에 요즘 인텔 CPU에 AES 명령어 셋이 추가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적은 CPU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조건은 윈도우 서버 2012R2 이상을 사용하시면 네,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모라고 적었는데요. 네, 그냥 AES가 정말 기본값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로그 관련해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기존에는 동기로 자동 페이로버 될 수 있는 보조 복제본이 최대 두 개밖에 구성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세 개까지 변경되었다,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ABC라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서버가 죽으면 B라는 서버가 받아갈 거고요. B라는 서버가 죽으면 C라는 서버가 받아가겠죠. 이러한 형태를 이제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모가 아마 네, 데모가 있네요. 데모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복제본이 이제 3개로 추가되면서 늘어나면서 기존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를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네.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다 안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용성 그룹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총 저는 3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가용성 모드는 모두 동기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자동 페이오버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AG1이 주 서버이기 때문에 AG1이 죽게 되면 사실 여기서 2번으로 가야 되는지 3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는 두 개이기 때문에 굳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서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기존에 클러스터를 사용해줬으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고요. 클러스터 관리자에서 AG 리소스를 우클릭해서 속성으로 좀 늘립니다. 제 랩탑에 6개 VM을 올려서, 네. 속성을 한번 누르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기존 설정 소유자 부분에서 지금은 페이러버 순서가 1, 2, 3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1, 3, 2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1, 3, 2로 바꾸려면 그냥 3번을 누르고 위로 누른 다음에 적용 누르면 서비스 영향 없이 바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SQL 서버를 한번 죽여볼게요. 죽여보고 실제로 어떻게 페이오버가 되는지 보시죠. 지금 설정은 저희는 1, 3, 2예요. 그래서 1번을 죽이면 3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3번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죠. 네, 얘가 지금 1번 서버고요. 1번 서버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를 해볼게요. 중지를 한 다음에 보시면 현재 네, 3번으로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랩탑을 가지고 처음 이런 발표를 해봐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잘 그랬고요. 지금 그리고 다시 3번 서버를 들어가서 3번 서버를 한번 죽여볼게요. 3번 서버도 리스타트는 배치를 미리 만들어서 서비스를 멈춰놨고요. 다시 1번 서버에 가서 상태를 한번 보시죠. 지금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AG2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가용성 그룹에서도 한번 보시면 현재 2번만, 중간에 있는 2번만 그린으로 표시된 걸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1번 서버와 3번 서버를 켜면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페이오버 노드에 대한 개수가, 동기화된 개체의 개수가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는 그런 거죠. 두 대의 서버로는 좀더 불안해, 좀더 많은 서버로 장애를 대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 3번, 1번, 3번 서버 켰고요. 네, 다 올라왔네요, 이제.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일단은 뭐 넘어가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가용성 그룹에서 좋아진 기능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기능 한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DB 페이오버라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이제 저희가 페이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멀쩡한지 멀쩡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됐었는데 기존 버전에서는 인스턴스 랩에 대해서만 체크를 했어요. SQL 서버가 프로세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페이오버가 됐었죠. 근데 제가 구성한 뭐 데이터베이스 AB 중에 A란 데이터베이스가 서스펙트가 났다거나 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 랩에 대한 감지가 안 되어서 페이오버가 안 됐던 거죠. 사실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클러스터에 추가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체크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결로 그냥 체크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걔가 죽어버리고 얘가 페이오버를 시켜버리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졌어요. 구성하실 때, 뭐, CSP로 하시게 되면, 뭐, DB 페이러블을 올인하고 주시든지, 아니면 UI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준 상태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동으로 페이러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DTC 자체 분산 트랜잭션이라든지 하나의 인턴스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묶어서 사용하는 트랜잭션들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좀 필요한 조건들은 OS가 좀 있는데, OS 같은 경우는 2016이면 되고요. 2012 아키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하픽스를 설치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용성 그룹을 구성하실 때 DTC 언더바 서포트는 CoreDB라는 것들을 설정을 해야지만 네, DTC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DTC를 기반으로 업무가 돌아가 있는 환경을 사실 가용성 그룹으로 묶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그런 거 별로 고민 없이 바로 가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두 번째 기능이고요. 다이렉트 시딩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용성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ABC라는 서버에 대해서 가용성 그룹을 구성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동기화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동기화를 해서 각각 똑같은 데이터가 A 서버에도 있고요. B라는 서버에도 있고요. C라는 서버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뭐 한 1TB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미리 B라든지 C라는 서버에 미리 동기화를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가용성 그룹에서 싱크를 맞출 건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뭔가 최초 구성하는 방식이 백업 앤 리스토어를 가지고 보통 구성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많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좀 많이 번거로웠죠. 제가 실제 어떤 고객사에서 했던 경우는 가용성 그룹을 한 100개 DB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꽤나 귀찮았던 거죠. 백업 받아서 파일을 복사해서 다시 리스토어 한 다음에 가용성 그룹을 올리게 되니까 사실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래 가용성 그룹에서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써준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가용성 백업 앤 리스토어가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조 웹세븐이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주서버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를 쭉 밀어주는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뭐 다이렉트 시딩이랑 관심이 기존의 백업 리스토어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 다이렉트 시딩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백업 앤 리스토어를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크거나 아니면 주서버가 되게 미션 크리티컬하고 리소스가 별로 없어라고 한다면 백업 앤 리커버리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네트워크 리소스가 많이 있고요. 뭐 전체적인 서버에 대한 리소스도 많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크게 크지 않아 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시딩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현재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각각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시딩을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값은 압축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결국은 압축을 하지 않는다는 건 CPU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트레이스 플래그 9567을 주시면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사용자가 설정하시면 돼요. 우리 환경이 만약에 CPU 리소스가 펑펑 놀고요. 네트워크는 좀 부족해요. 라고 하면 압축해서 넘기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CPU가 되게 한 70, 80% 쓰고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폭이 많이 남아있어요. 라고 한다면 압축하지 않은 형태가 좋겠죠. 그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다이렉트 시딩을 뭔가 구성이 될 때 DMV라든지 에러 로고 확장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라든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능 비교를 해보면 한 100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성능 테스트했던 결과 백업 앤 리스토어는 한 거의 60분이 걸렸고요. 오토매틱 시딩, 다이렉트 시딩 같은 경우는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왜 빨랐을까요?
기존의 백업앤 복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1테라라고 보시죠. 1테라바이트를 읽어서 1테라바이트를 써야 되죠. 백업 파일로. 그리고 다시 이 백업 파일을 1테라를 읽어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이트 시딩은 파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쓰고 있는 작업들이 없어짐으로써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PU 리소스라든지 네트워크 리소스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시딩을 사용하시는 게 많은 환경에서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이라던가 이런 거라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압축과 압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네,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 네트워크에 대한 사용률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용성 그룹을 다이렉트 시딩으로 자동으로 보조 복제 보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시죠. 기존에 있던 가용성 그룹은 그냥 지워버리고요. 가용성 그룹은 날라갔고요. 다시 대시딩. 조금 느리네요. 에이직이 없죠? 잠시만요. 저희가 주 서버가 2번 서버에서 제가 가용성 그룹을 죽여서 1번 서버에 테스트한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보조 복제 번호에 있는 서버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지울게요. 다 지웠고요. 그리고 TSQL 마이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끊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TSQL로 한번 이렇게 스크립트를 구성했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밑에 있는 각각의 시딩 모드는 토메틱이라는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시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B 페이오버라든지 BTC를 지원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뭘까요? 지우지 않았나요? 지금 지워져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보조 서버인 3번 서버와 2번 서버는 현재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고요. 다이렉트 시딩을 통해서 자동으로 DB가 복제가 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지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에이지2와 에이지3를 에이지1이라는 그룹에 조인을 시킬 건데요. 조금 기존에 보셨던 것과 다른 구문 하나가 있어요. 다이렉트 시딩이라는 건 결국은 가용성 그룹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쪽에 데이터를 반영하는 작업이라고 보셨잖아요. 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 구문이 들어가야지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문을 빼뜨리면 네,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해 볼게요. 추가했고요. 그리고 다시 3번 서버를 가서 보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동기화 됐죠. 사실 저는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금방 됐고요. 만약에 그 사이즈가 컸으면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셀거벤 리스토어가 아니라 자동으로 네트워크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DMV에서도 현재 뭐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뭐 DMV도 시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분산 에이지라는 개념이 이번에 추가되었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글이 없어요. 뭔가 소개된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간단하게 뭐냐면 기존에는 에이지 결국은 뭐냐면 에이지와 에이지를 또 에이지로 묶겠다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저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 만약에 센터 DB 서버가 두 대가 있고요. 부산에도 우리는 두 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기존에는 다용성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 네 대의 서버가 같은 클러스터에 묶여야 돼요. 그렇죠? 같은 클러스터에 묶여야지만 에이지로 복제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달라진 거죠. 서울 에이지가 있고 부산 에이지가 있으면 서울 에이지가 부산 에이지로 데이터를 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뭐 서울 에이지1이 있고 부산 에이지1이 있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에이지 그룹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6개의 서버의 복제본을 가질 때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 서버가 나머지 5대의 서버에 대해서 다음 데이터를 공기화를 해줘야 돼요. 다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분산 에이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쪽 에이지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얘가 써줘야 돼요. 하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얘가 이 주 서버가 이쪽에 있는 주 서버에게만 전달을 하면 얘가 나머지 서버에게 반영을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이해 되시나요? 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글도 많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뭐 서울하고 부산하고 뭔가 DI를 구성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클러스터 노드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서도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서 네, 되고요.
그리고 AG1번과 AG2번으로 뭔가의 자동 페이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페이로버를 쓰고 싶으시면 제가 직접 CSP를 날리셔야 됩니다. 네. 한번 이것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용성 그룹을 지워야 되고요. 제가 스크립트를 지우는 기반으로 만들어서 됐고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VM을 많이 띄운 이유가 사실은 이 분산 에이지 때문에 많이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 2, 3번 서버는 AG1로 만들 거고요. 4번이라는 서버를 AG2라고 만들 거고 이 두 개의 AG를 분산 AG로 이렇게 묶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서버의 클러스터를 보면 아까 보셨죠? 보셨듯이 여기에는 총 3개의 서버밖에 없어요. 3개의 서버밖에 없고요. 그리고 AG2번으로 된 서버 4번 같은 경우는 서버가 두 대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단일로만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이제.
그래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이고 이쪽에는 4번 서버와 5번 서버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 지웠고요. 이것 또한 역시 스크립트 가지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A 이쪽에 있는 서버들은 다 지워야 되고요. 다 지울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없고요. AG4번도 없어요. 네. 첫 번째 AG1을 구성을 할 거고요. 여기서 AG1을 구성을 할 때에는 사실 기존과 다르지 않아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G1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4번 서버, 5번 서버에 있는 AG, 즉 AG2라는 걸 가지고 이쪽에도 모두 하나만 가지고 AG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시딩 방식은 자동으로 썼기 때문에 다이렉트 시딩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4번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리스너도 각각 AG1번과 2번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AG가 있는 환경에서 그런 다음에 AG를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추가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크립트를 네, 끝났고요. 그 다음에 DAG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보실 수 있는 건 distributed라는 게 들어갔죠. 그리고 AG1의 엔드포인트와 AG2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AG를 만들었어요. 사실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AG2에서 해당 DAG에 조인하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해야죠. 똑같이 권한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어요. 동기가 됐고요. 4번. 네.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요. 다시 보시면, 가용성 그룹에서 보시면, 네. 이게 주민이 잘 안 동작해서요. 잠시만요. 왜 안 내려갈까요? 잠시만요. 방법은 있겠죠,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보시면 AG1번이 있고 여기에 DAG라는 분산 AG라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이 AG1번에 있는 것들을 AG2번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AG2번에 있는 노드들은 AG2번에 있는 프라이머리가 데이터를 싱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조금 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뭐 DR센터 같은 것들을 기존에 굳이 클러스터 노드에 조인하지 않고 별도의 클러스터로 만든 다음에 분리하는 것도 DAG의 하나의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4번 서버에도 다이렉트 시딩을 통해서 이렇게 테트란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이쪽에도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도 분산 AG 환경에서도 다이렉트 시딩은 동작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죠. 네. 시간이 없잖아요. 네. 부산 A지구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 무릎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미러링과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조 서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예요. 보조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한 다섯 대를 A지로 묶은 다음에 하나의 서버는 일반 트랜지션을 받고요. 나머지 네 대는 1기전용으로 뭔가 부하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 부하분산 중에 정상적인 놈 한 놈밖에 안 됐다는 거죠. 만약에 주지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뭐 DB 서버 네 대 위에다 L4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했던 거죠. 네,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부하분산이 안 됐었는데 2016에는 라운드 로빈 형태로 이동리의 작업에 대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어요. 처음에 들어온 쿼리는 뭐 서버 2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쿼리는 서버 3번, 4번, 5번 이렇게 왔다 갔다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가용성 그룹을 통해서 HA와 DR이라는 이점 말고도 부하 분산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보조 서버에서 이제 읽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간단하게 보시죠. 그래서 기존에는 라우팅 리스트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그냥 1, 2, 3, 4 이렇게 품말로밖에 못 찍었는데 이제는 괄호로 칠 수 있어요. 괄호로 칠 수 있어서 컴퓨터 이 앞에 괄호가 있잖아요. 2, 3, 4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처음에 쿼리가 들어오면 2번에 가고요. 3번으로 가고요. 4번으로 가고 2, 3, 4, 2, 3, 4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2라는 서버가 죽으면 3, 4번만 받을 거고요. 3번이 죽으면 4번만 받을 거고요. 4번이 죽으면 그 다음에 있는 컴퓨터 5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다 죽으면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구성도 가능하죠.
제가 만약에 서버를 한 대 더 사서 6번도 넣는다고 한다면 얘도 5, 6번을 가로로 치게 되면 얘도 라운드 로빈 형태로 노드 밸런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모가 있는데요. 네, 데모는 시간 되면 하고요. 지금 네, 5분 남았다고 하셔서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SQL 서버 2016에서 좋아진 점 중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능이고요. 성능이 저도 필드 엔지니어로서 많은 고객사에서 가용성 그룹을 쓴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성능이라든지 뭐 POC라든지 성능 측정하는 것도 많이 했었는데요. 당연히 가용성 그룹을 구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한 서버에만 데이터를 반영하면 되는데 보조복제본이 만약에 한 4개라고 한다면 4개 서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리소스, 네트워크에 대한 리소스, 추가적인 뭐 압축이라든지 이런 CPU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질 수밖에 없고 오버헤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SQL 서버 2012라든지 2014에서 실제 고객사들이 사용하는 뭐 초당 수천 개의 트랜잭션이라든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성능적인 저하 없이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상의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가용성 그룹이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될 수 있겠죠. 근데 SQL 서버 2016에서는 네, 개선되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가장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였냐면 주 서버에서 보조 서버를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과 그리고 보조 서버에서 트랜지션 요구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영역으로 리드하는 영역들, 리드하는 스레드에 대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리드 스레드가 천천히 돌거나 뭔가의 방목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의 반영이 늦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코드가 모두 다 거의 다 대수정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리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와 같이 얘는 기존의 한계에서 엔게이지 스레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용성 그룹 관련해서 조금 더 SQL 개발팀이 조금 더 고민한 티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존에는 SQL 서버 2014에는 동기, 비동기 상관없이 모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압축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초당 200메가 또는 300메가의 데이터가 변경하는 트래픽이 있다고 하면 200메가, 300메가를 압축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CPU를 직접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동기방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데이터를 압축을 해서 보내고 다시 복호화하고 이런 오버헤드 때문에 오히려 동기화적인 동기 성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QL 서버 2016 같은 경우는 동기 모드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압축하지 않아요. 즉 데이터, 변경된 데이터를 바로 그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동기 같은 경우는 네, 압축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트레이스 플래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동기 방식인데 압축으로 하고 싶어라고 하면 959이라는 트레이스 플래그를 주시면 되고요. 비동기인데 압축을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 146이라는 트레이스 플래그를 주셔서 사실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기본값을 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용성 그룹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과 이두스레드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얼마나 좋아졌어라고 했을 때 저희가 SQL 서버 2014와 SQL 서버 2016 RC1 중 예전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죠. 정식 버전이 아닌 걸로 테스트를 했을 내용이 실제 전달 속도가 대략 5배 정도가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근데 CPU 리소스는 5배가 아니라 4배죠. 즉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CPU의 사용량의 양은 기존보다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용성 그룹에 대해서 SQL 서버 2016 가용성 그룹에 향상된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생각보다 단순하게 HA라든지 DR 뿐만 아니라 성능 부하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SQL 서버 2016 가용성은 되게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끝나시고 제가 거의 시간을 다 써서 밖에서 한번 나중에 다 끝나시고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시간 동안 돌리시는데 경청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